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헨리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동이요, 그 위는 야레디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세디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도님들의 가정을 심방하다 보면은 눈에 잘 띄는 현관이나 거실 같은 곳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려놓은 액자가 종종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모습, 또 양치는 그 목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등등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린 그 그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과 성경 외의 여러 문서들을 기초로 해서 그린 그림들이니까 이 그림들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한 그 모습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라도 떠올리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은 우리가 참 귀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특별히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그 어린 모습, 또 예수님의 가정을 다 지켜보았던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말 궁금한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지금에까지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았더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중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조금이나마 참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12살 때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뒷부분이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인데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청소년의 그 모습이 어떠하셨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조금 알 수가 있죠. 어떤 부모님들은 이 말씀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실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여 그 부모님을 받으시더라, 뭐 이것만 똑 가지고 애들한테, 야, 예수님도 집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셨다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뭐 이런 부모님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린 시절에 그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들고, 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 다음 얘기는 없습니다. 사생애 30년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탄생하신 그 이야기와 12살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게 되면은 청소년 시절에 유대인들은 다 이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그 전통에 따라 이 청소년기 때에 그 양아버지 요셉의 목수 직업을 아마 배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목수 예수님, 그 인근 사람들은 솜씨 좋고 아주 친절한 그 목수로서의 예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목수일이나 하면서 계신 게 아니라 전에는 전혀 하시지 않았던 이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위로 올라가는 그 상향식 족보 이야기인데 23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런 이 패턴이 나오는데 자, 75명이나 거기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오늘 첫 절과 이 뒷부분만 읽었지만은 첫 절 이 23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이 이 아버지 요셉과 하던 목수 일을 다 내려놓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언제쯤? 30세쯤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사생의 30년과 공생의 3년으로 나누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때부터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목수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들 많이 불렀습니다. 선생님, 헬라어로 말하면은 에피스타테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어부였던 그 제자 누구였죠? 시몬. 이 시몬에게 예수님 다가가셔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보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에피스타테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뭐 가르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 뭐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분을 만나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우대하는 뜻에서 뭐 선생님,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우대해서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본격적으로 사방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가르치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사, 디다스케이 뭐 이런 단어로 호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차원이 그 방법이나 그 모든 그것이 여타 선생님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마나 오묘하고 능력 있게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당시에 아주 박식하게 잘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서기관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께서 아주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호칭이 또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냥 단순한 교사 디다스케이 이게 아니라 이제는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랍비라고. 여러분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 중에서도 아주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을 랍비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랍비라고 하는 말에도 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아주 제일 그저 낮게 랍비를 부르는 말이 라브였습니다. 이 라브는 그냥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선생님에게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말이 랍비입니다. 그래서 랍비 내 선생님,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스승이다 하는 그런 뜻이 랍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랍비라고 불려진 사람이 몇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랍비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밤에 예수님을 아주 은밀하게 찾아왔던 아주 신분이 높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인데 이 니고데모가 아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고 하면 랍비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존경받는 이 니고데모 랍비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이렇게 부른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존경받는 랍비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그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겠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이 랍비라고 말할 때에 또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어가 라보니라고 하는 것인데 이 라보니라고 불리려고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던 학자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힐렐 정도는 돼야 이 라보니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는 그런 형편인데 또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쯤 돼야 이 라보니라고 이 존경의 뜻으로 불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라보니는 아주 극존칭 아니겠습니까? 랍비라고 하는 그 칭호 가운데서도.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냥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라보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목수 예수님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분 예수님이 되었는데 최고의 권위 있는 스승으로서 랍비로서 혹은 라보니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은 그 다음에 계속됐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능력이고 기탄 있는 아주 참 귀한 이런 말씀들인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대단한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어떻게 수근거리냐고 하면 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전에 그 메시아라고 생각해 왔던 그 세례 요한 또 헤롯에게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이 저분이 아닌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때 얼마나 거침없이 외쳤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인 자를 고치고 온갖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입이 다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신약시대가 아니라 이 구약시대 때나 일어났던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니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이 살아났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선지자일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눈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바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그 세간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해 보이는 목수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조금 신비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특이한 그런 목수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이게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 위대한 랍비가 되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이제는 그 이상의 존재가 돼서 마치 목베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 이전에 구약시대 때에 엘리야가 다시 오셨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앉기만 하면은 화두로 예수님의 얘기를 화두로 이야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 여보시오 당신 고향이 나사렛이라면서 아,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 선생님 잘 아시겠군요. 아, 그럼요. 알다마다요. 우리 옆집에 사셨는데요. 아이고, 그래요. 저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틀림없이 그 가문도 훌륭할 터인데 그 집안 내력도 좀 아십니까? 아유, 그럼요. 내가 잘 알지요. 아버지는 요셉이고요. 그 위에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은 다윗의 직계입니다. 다윗의 직계예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가정입니까? 아, 그뿐이 아닙니다. 올라가 보세요. 뭐 이러면서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 같으면 화적거리도 되지 않겠지만은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단한 이목을 집중시키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도 지금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런 얘기하죠. 어디이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누가 그걸 물어보길래 경주에 갑니다 했더니만 아, 저랑 같으시네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가지고 계신지를 따져봤는데 그 기록이 오늘 여기 누가복음 3장에다 지금 쭉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가 3장 2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그 위는 하면서 한참 거슬러 올라가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 중간쯤에 그 위는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나왔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는 다윗이 나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게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누구가 나오죠?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나오다가 계속 그 위는 이렇게 더 올라가니까 이제는 오늘 뒷부분에 읽었던 38절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토탈 75명을 여기에 소개했는데 그 본문을 보시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아담이요. 여러분, 여기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닙니까? 첫 사람 아담까지 쭉 거슬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은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거치고 다윗도 거쳐서 정말 그 내려오는 혈통이 대단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구나. 그분이 그렇게 굉장하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족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전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뛰어나게 이 서기관들보다도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랍비라고 존경을 받았고 그 큰 능력 많은 걸 행하는 걸 보고서 아, 그 뭐 선지자가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의 존재만 되었을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만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분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지요. 내 구주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정도의 이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신 거 아니요. 그분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곁에 계셨지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배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배운 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뭐 세례요한이나 선지자 엘리야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하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훌륭한 분, 그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되신 그런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로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제일 위에 사람이라고 하는 첫 사람인 아담에서 끝났나요? 그 위는 아담이다.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 위는, 아담 위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이 족보를 첫 사람인 아담에게까지만 끌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더 있어요. 그 위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이것을 이 족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가 뭐 1장이나 2장에 있지 않고 3장에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성경을 쭉 읽을 때에 예수님의 그 이렇게 긴 족보가 1장이나 2장에 나오지 않고 3장에 있다.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2장 끝에 가보시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예수님의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려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얘기,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부모님이랑 길이 엇갈려가지고 그 부모님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나사렛까지 올라간 그 얘기, 그래서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냄새가 정말 진하게 나지 않습니까? 어디 가시고 뭐 부모님을 따르고 뭐 이런, 자 이런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족보를 딱 넣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얘기를 하면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를 3장에다가 배치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3장 예수님의 족보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족보가 2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앞에 21절과 22절에는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리를 받을 새 예수도 세리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3장에 여기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 예수는 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그 족보를 상향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 그 이상이신데 제2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함께 똑같은 영광,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만 단순한 예수님, 단순한 사람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훌륭한 인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중간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앞으로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주로 제가 전하게 될 터인데 누가복음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특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한 두 가지가 있죠.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다고 하는 것이 우선 첫째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 비슷한 분으로 계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땅에서 나는 음식을 잡수셨고 또 옷도 입으셨고 또 사람들이 아는 언어도 사용하셨고 사람들이 우는 것처럼 예수님 웃기도 하셨고 또 울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외로움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신 그분,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현대인의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병에 따라서 통증이 심한 병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사람이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버림도 받으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려진 외톨이의 외로움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울 때도 예수님은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몫으로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사정도 다 아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내 사정 알아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 사정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과 섭섭한 것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다 당했어.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들 내가 고스란히 다 당했어.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 우리 주님께 여러분 속삭이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왜? 그분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고 믿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론으로 우리가 따지자고 하면 우리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도 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은 우리를 낳은 최고의 조상이 됐으니까 우리도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인생들은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여기 그 다음 인생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인인 아담의 후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속에 있던 죄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의 형벌을 덮어쓰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 위 하나님께로 우리는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그 위로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그 위는 아담이다. 여기에서 끝나게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에까지 연결시켜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에서 훌륭한 인생을 사신 분이야. 남을 정말 극진하게 사랑하신 분이야. 인류 역사상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야. 한 분이야. 사람으로서의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옛날 예수님의 동네인 나사렛 동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회당에서 지금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라고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마태복음 13장 그 50몇 절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우리가 이 사람 예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난 거냐 말이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쑥덕거렸고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났겠습니까? 예수님 가지신 능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런데도 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우리 동네에 살던 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특별히 여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로 믿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그런 까닭에 잘 보존해 오다가 주후 452년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오늘날 그 이스탄불 그 옆에 있는 칼케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칼케톤 신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만들어진 칼케톤 신조도 사실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칼케톤 신조의 기독론 이 앞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한 본질이지만은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칼케톤 신앙 고백이에요.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통 다 겪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온갖 사이비와 이단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가장 본질적이고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별별 이상한 소리들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마리아와 로마 군인 사이에 뭐 사생아라고 하는 비난도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이 신앙 고백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제2위의 위격을 가지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은 우리가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부르실 터인데요. 여러분 이 288장 1절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를 나의 뭘로 삼는다고 그랬죠? 구주 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이걸 못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인 겁니다. 구주를 그런 까닭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 사복음서, 이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고 이 주님에 관한 고백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확실한 주님으로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영적인 혼란 속에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시요 사랑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송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뿐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 마음의 풍랑이 선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과 함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필요한 것들을 풍족히 내려주셔서 힘차게 주님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또한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사정까지 다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계속적인 선한 인도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의 남은 인생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